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일어나 건축하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은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재건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한자 가운데 요 한번 한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사정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고향으로 얼굴을 향하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동물인 여우가 이 정도로 가면은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여우보다 훨씬 더 이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향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를 떠나서 약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00년 지났는데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옛 조국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다시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이들이 나라를 세웠느냐?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자에 보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영어에 이런 표현을 한다면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생각만 있으면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자이오니즘, 시온주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시오니즘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다시금 돌아오고 나라를 세웠던, 다시 말하면 이 시오니즘이라는 정신은 아주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신비한 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 머릿속에 노래 가사가 번개처럼 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뭔가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사진. 자, 요 보시고, 요 뭐가시 보입니까? 다시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시면요, 여기가 This land is mine. 꼭 글자가 히브리처럼 보이죠? 히브리처럼 보이지만 요거에 영어를 꼭 그 히브리어처럼 풀었었죠. This land is mine. 여기 뭔가 하면요, 1960년에 폴 뉴만이 주연했던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의 이 주제곡으로 나오는 음악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제가 이게 옛날에 학생 시절에 들었는지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한번 가사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나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그만합시다. 네. 자, 그 뒤에 여기 뭔가면 여러분들 끝나거나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뭔가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70년의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로 살았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연이즘, 시온주의 정신 때문에 결국은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셨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재건 운동이 펼쳐졌는데,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150년 동안 무너진 성벽만 보고 살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의욕도 잃고 또 소망도 상실한 채 살아가다가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일어나 우리 한번 건축해 봅시다.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추진했을 때에 공사가 52일 만에,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작은 성이 아니었죠. 둘레가 약 3마일이 되고 높이는 50피트, 50피트가 되고 폭은 이렇게 거의 10피트가 되는 큰 성이었는데 이 성을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신앙도 다시금 이렇게 세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수문앞 광장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죠. 그 모임은 사경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풀어주십시오 부탁해서 이제 사경회가 열렸는데, 실제로 이 사경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이 새롭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세 가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도 뭔가 우리 속에 움직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신앙의 삶, 또 천국 순례길을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눈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평생에 세 번 울어야 된다. 대답하시는 분네요. 언제겠습니까? 태어날 때 울고, 또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된다. 그렇게 남자가 눈물을 자주 흘리면 눈물은 남자에게는 금기사항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남자가 눈물을 울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남자는 함부로 예쁘게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죠. 평균 수명이 더 기는데, 아까 조금 전에 믿거나 말건데,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더 잘 울기 때문에, 남자들은 울고 싶어도 울음을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함부로 눈물도 못 흘리고 눈물 흘리면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할까?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이 남자들 이렇게 아들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울고 싶어도 못 울기 때문에 잘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은 점점 더 독하게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나면은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스물아홉 강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의 율법의 강해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얼었던 그 마음이 봄눈처럼 풀리니까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마음이 굳어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타치를 하시니까 그 마음이 녹았단 말입니다. 여기저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우리 본문을 쭉 읽어보면 급기야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울음보가 터져서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말씀을 인도하던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사경회를 도와주었던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인데 기쁜 날인데 울지 맙시다. 울음을 그렇게 이렇게 울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굳어졌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 녹게 되고 왜 울음보가 터졌을까? 그때까지는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저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구나. 아, 나의 모습은 이러하구나. 나의 가정은 이런 상황이구나.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거나 또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눈물은 고사하고 회개 기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시대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인데 회개의 눈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감된 이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성을 다 복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남자는 세 번만 울어라.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더 많이 울어도 더 마음이 감동되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고 눈물이 마른 것이 영적으로 부드럽지 않은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보면요. 만약 눈에 눈물샘이 마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아프고 이게 안약을 넣어야지 그죠? 눈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눈에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 순간 만져주시면은 여러분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하면 이것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MDM스는 그 캔슬 센터죠. 이 휴스턴의 자랑이고 또 그 세계 제1의 암병원이잖아요. 여러분 세계 제1의 암병원이 휴스턴에서도 여러분 암을 늦게 발견하면은 치료가 어렵다. 우리가 오늘 우리 고윤순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몇 분이 항암 투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쓸 때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 내 마음이 딱딱하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보배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윗.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린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을 소중하게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고 둔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마음이 덤덤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정상인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에 가슴을 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울기 시작했는데, 이 눈물이 영적인 각성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었던 전주곡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배 한번 빠지면은 그때 마음이 졸여집니다. 아, 내가 예배를 빠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에 이제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안 살면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에 대한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도의 눈물은 여자의 눈물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왕 가운데 참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절대절명의 순간, 이게 큰 병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는 세상과는 등을 주고 벽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봅시다. 기도와 또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그립시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히스기야 15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도 듣고 그 눈물도 보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이 기도와 눈물,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울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물의 샘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부드러운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눈물이야말로 영적인 부드러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과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뭔가. 시편 51편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북돋아 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드레스 권사님께서 금년 10월, 11월 제가 그때 큰딸하고 그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신다 참 저도 부럽습니다. 가봤지만 가신다고 하는데 부러운 마음이 드는데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가는 것이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갈보리로 올라가는 좁은 길을 올라갑니다. 거기는 주님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지만은 고통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우리 어떻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뒷부분만 읽어봅시다.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 세상은 뭘 힘으로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내 삶의 배경이 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 천국의 소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1960년, 70년 보낼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인기 그 TV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이기동, 배삼룡, 또 누구 또 이름 백맹거네요. 서영춘 뭐 이런 사람도 다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분들의 코미디가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좌우간 재미있고 웃음이 복이 오니까 삶의 양념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코미디가 말고 희극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 기쁨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 깨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리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답이 뭐냐? 그다 보면은 같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보면 enjoy him forever. enjoy라는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그렇게 좀 그 표현 자체가 안 좋은 표현이 아니고 신앙생 하나님을 enjoy하라는 것이죠. 신앙을 enjoy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벌든 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 믿고 기도하고 섬기하는 것을 인조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할 때 내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에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말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이 뭡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땅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채워주신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것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순종이 그들에게 회복되었을 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 바로 스물앞 광장에서 영적 재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스물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과 오랫동안 그들이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혔을 때에 느헤미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울기를 시작하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던 제사장 에스라,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또 그때 사경회를 도왔던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울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인데 기뻐해야지 울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그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함께 봅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이거 보면 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모든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그 느헤미야 7장까지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했지만은 그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 일은 뒤어지죠. 성벽이 재건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자 함께 동참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다음 뭡니까? 곧 가서 자 바로 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곧 그 말씀에 순종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모든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는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은 이너서클이죠. 3인방이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리더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알고 보면요.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고 아주 급했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뒤도 생각 안 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툭 내뱉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 핵심 3인의 제자가 되고 또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셨을까? 왜 그럴까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건 아니고 그죠? 그 이유를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주님이 만난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더 붙들어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자라서 잔뼈가 굵고 해풍에 그 바닷바람에 이렇게 얼굴이 검어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수에 그냥 이리 사람 풀려서 그냥 넓은 호수를 보기 위해서 바람 쐬기 위해서 나왔던 백수가 아니었죠. 고기를 잡아야지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보십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참으로 뭡니까? 용감하고 용감한 형제들이었죠. 제가 아들 이름을 큰아들 이름을 피터 베드로로 지었는데 둘째가 나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앤드루 그렇게 지었습니다. 실제 형제는 용감했는데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만 용감한 것이 아니고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주 용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4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를 보니까 야고보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앉아가지고 지금 배에 그물을 이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으로 나를 따르러 했을 때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곧 그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3인방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의 목적이 기독교 박해,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열심히 뛰어났으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자 읽어봅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곧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하고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때에 그때 이 공사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방해였습니다. 외적인 반대와 방해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런데 내부적인 반대도 생겼죠. 함께 뜻을 모으고 목표를 설정하고 진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돈놀이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고 또 어떤 물건을 전당을 잡아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것 때문에 내분이 생겼죠. 느헤미야 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5장 11절 좀 잘못됐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오늘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분이 생겼고 그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유다지파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이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바꾸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좀 줍시오. 그러죠. 바로 그 말을 듣고 그날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탄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수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작번 우리에게 했던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줍니다. 네 코가 썩지 않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오늘만 날이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안정되고 자리 잡으면 하면 안 되느냐? 자꾸만 그렇게 오늘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실제 오늘 못하며 내일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형편되면 하지요 하면은 형편되어도 안 할 가능성이 높는 것이 높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요. 새로운 해가 되면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꼭 기도 생활을 할게요. 나름대로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그런데 하늘을 지나 보면 못할 수 있는 행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데도 그때 순종 못하면요, 행편이 되어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우리 자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여기 보면 여기 봅시다. 25.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넘어갑시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서죠. 곧이죠. 즉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맡기는 그대로 곧 바로 가서 일해서 남겼는데, 그런데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주인에게 칭찬받은 사람 바로 가서 곧바로 순종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들이 되고 이유들이 되고,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말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이 참 남겼을 때에 그때의 주인은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던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삶 가운데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격려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8장부터 나오는 성벽보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앙의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있다고 회복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될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잘 살았다,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가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냐는 믿음의 삶 잘 감당해가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